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영화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극장에는 항상 뻔한 영화들만 걸려있나요? 보석같이 숨겨진 영화를 찾아봅시다. 굿 다운로더를 위해 비디오 키드가 들려드리는 영화 이야기. LBC는 상영관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BC 닥치변에 또 함께 진행하고 있는 철철교주라고 합니다. 조만간 본명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철철교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시간이 됐네요. 원래 파일럿 방송으로 제가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나오는 조연들의 좋은 영화들, 조연들이 주연을 맡은 영화들을 소개해드린 그 1화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제로 혹은 파일럿으로 해서 아마 앞에 같이 붙여드릴 것 같고 공식적으로는 이게 1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영화로 시작을 할지 먼저 그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그렇다 오늘 하려는 얘기가 레미제라블은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레미제라블에 나온 조연들의 조연들이 나온 영화들 조연들이 주연한 영화들 중에 좋은 영화들을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방송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레미제라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레미제라블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레미제라블을 봤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게 좋은 영화를 봤다라기보다는 좋은 뮤지컬을 보고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레미제라블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과거에 어렸을 때 제가 이거 레미제라블은 책으로 읽었거든요. 물론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읽었던 것이라 그때는 어렴풋한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 레미제라블을 접했을 때의 느낌은 장발장은 불쌍하고 자비에르는 나쁜 놈 그리고 코제트는 뻔뻔한 년 그리고 마리우스는 병신 뭐 약간 이런 식의 굉장히 딱딱 정리되는 그 사람의 캐릭터를 정리해버리는 어린 마음에 그런 그 사람의 심리나 이런 걸 잘 알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그 작품을 접하고 나서는 좀 자비에르의 마음에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됐었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게 자비에르가 생각만큼 평면적인 인물로 그려지지 않아서 그게 되게 다양스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본 친구는 뭐 짧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버리는 생각보다 노래를 잘하고 막시무스는 생각보다 노래를 못했다. 뭐 그렇게만 정리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 레미제라블 영화를 만들 때 이걸 동시 녹음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노래를 하면서 연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말하듯이 노래를 하죠. 그래서 더 실감나고 감정적으로는 참 잘 전달이 됐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OST는 영화를 보지 않은 입장에서 그냥 OST만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나중에 녹음한 것보다는 좀 음악적으로는 좀 덜 이입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화를 본 사람은 더 이입이 되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새로운 촬영 기법이었고 더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결과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뮤지컬 영화 관람 뮤지컬 쉽게 접할 수 없는 뮤지컬을 극장에서 봤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편은 약간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레미제라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굉장히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셔서 이걸 굉장히 감명 깊게 보신 분들 아니면 실망스럽게 보신 분들 뭐 굉장히 의견이 많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영화에 대한 얘기들 댓글로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뭐 좋은 얘기도 좋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배우 중에 하나는 앤 헤더웨이였는데 제가 이제 제로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배우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히로인 가장 우려를 낳았던 배우였죠. 그 당시에도 미셸 파이퍼의 캐드먼을 넘을 수 있는가 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영화 전체적인 그림에서 상당히 잘 묻어났던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었던 연기를 펼쳤고 그리고 굉장히 섹시하고 아름다운 배우로서 생각이 되면서도 또 레미제라블에서는 가장 여성으로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바닥 인간으로서 접할 수 있는 가장 바닥까지 내려가서 절망하는 모습 뭐 굉장히 실감나게 연기를 해줘서 그런 상반되는 그 두 영화를 저는 짧은 텀을 두고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래도 참 대단한 배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배우가 아마 조만간 아마 2014년에 주성치 그리고 잭블랙과 함께 태극이란 영화로 돌아온다는 아주 엄청난 소식이 있더군요. 이 영화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레미제라블에서 소개해드릴 배우는 세 명의 배우입니다. 첫 번째 배우는 사차 바론 코헨이라는 배우예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사차 바론 코헨 많이 아실 건데 이 배우가 레미제라블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배우냐면 어린 코제트를 맡아서 키우던 여관이 있었잖아요. 여관의 나쁜 주인들, 여자 주인, 남자 주인, 그 두 부부, 사기꾼 부부, 손님의 물건을 훔치고 눈물 연기로 장발장에 돈을 뜯어냈던 나쁜 여관 남자 주인이 사차 바론 코헨이고 여자 주인이 바로 헬레나 보넴 카터입니다. 이 두 배우 실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에요. 레미제라블에서도 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역할만 따지면 되게 나쁜 역할이고 얄미운 역할들이지만 이 배우들은 실제로 이 두 배우 모두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 헬레나 보넴 카터 같은 경우는 영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대단한 배우들입니다. 이 사차 바론 코헨 같은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이 무한도전에서 사차 바론 코헨이 나온 영화가 한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저도 무한도전을 그렇게 항상 챙겨보는 건 아닌데 우연히 보게 됐었던 편 중에 노홍철이 미국에 진출한다. 그래서 이제 토론회 같은 걸 했었어요. 그때 존박과 전화 인터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존박한테 과연 노홍철이 미국에 진출을 해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존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랏과 같은 캐릭터로 가면 성공하지 않을까. 보랏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보랏이 바로 사차 바론 코헨이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이 보랏이라는 영화에는 카자흐스탄 킹카의 미국 문화 빨아들이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요. 실제로 보랏에 나온 이 사차 바론 코헨의 모습은 그 다른 영화에 나왔던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콧수염을 크게 큰 콧수염과 이렇게 곱슬머리 마름모꼴형의 곱슬머리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다른 영화에서 봤을 때와는 약간 다른 모습이어서 저 배우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긴 얼굴 덕과 목소리 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일단 불쾌할 수 있어요. 코미디 영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미국 코미디 영화. 그래서 이 미국인의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와 우리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느끼는 풍자적인 요소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 보랏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풍자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본다면 그냥 단순한 더러운 코미디로만 받아들이기는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부분을 풍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겉에서만 보게 되면 그냥 카자흐스탄은 정말 개같은 나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유태인을 비하하고 뭐 여성을 비하하고 카자흐스탄을 비하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머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유머 같은 부분도 실제로 미국식 코미디, 그런 슬래스틱, 그리고 화장실 유머 등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보게 되면, 그냥 역겹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평소에 그런 식의 유머 코드, 미국식 유머에 대해서 좀 열린 사람이 좀, 아, 이런 풍자적인 요소를 캐치해 가면서 영화를 보게 되면, 참 신선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보라를 꼭 보라. 정말 재밌는 코미디다. 라고 추천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좀 적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존박이 이 보란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 보랏을 찍고 사차락 바론 코헨이 골든글로브에서 남우 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 영화가 어느 정도는 인정받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코미디, 더러운 코미디, 역겨운 코미디로 보여지고 끝날 수도 있을 영화를 사차 바론 코헨이 단순히 나는 너를 웃길 거야가 아니라, 아, 미국에 이런 모순이 있는데 나의 천재적인 유머 코드로 여러분들이 웃고 있지만 한편으로 불편한 이거를 만들어주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휘가 된 것 같고요. 이 보락과 비교해 볼 만한 영화는 샤차 바론 코헨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다음은 아니군요. 2년 후에 찍은 영화 브루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브루노와 보랏은 둘 다 비슷한 전개를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전개 자체가 보랏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미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온 카자흐스탄 킹카가 겪는 로드무비거든요. 브루노도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좀 잘 나가던 그런 쇼 호스트가 이제 거기서 잘리면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이제 벌어지는 일종의 로드무비 형식으로 일어나죠. 거기다가 이제 브루노에서의 주인공은 심지어 게이이고, 그리고 그 게이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수많은 개그나 유머 코드들이 또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랏보다 좀 더 나가요. 더 나가서 그 거의 포르노 수준의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건 아무래도 좀 코미디 영화다라는 걸로 이제 좀 포장이 돼 있어서 그렇게까지 막 그 성적인 흥분을 불러키는 장면들은 아닌데, 그게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굉장히 유머러스하게다 보다는 좀 약간 불쾌한, 더러운, 그러니까 그냥 이 장면만 떼놓고 보면 그냥 역겨울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거부감이 없고 이런 개그를 좋아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는 조화를 했었는데 잘 웃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이 위주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루노와 보라 둘 다 크게 유쾌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마음을 열고 처음에 일단 표면을 보면서 웃고 끝나고 나서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은 영화, 둘 다 좋은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레미제라블에서 헬레나 보넴 카터 그리고 샤차 바론 코헨이 부부로 나왔잖아요. 이 두 배우가 여기서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이 두 배우가 함께 연기를 했던 다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바로 스위니 토드였습니다. 스위니 토드 잘 아시나요? 굉장히 뭐 유명한 영화였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해서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팀 버튼 감독의 뮤지컬 영화였어요. 팀 버튼 감독이 찍은 스위니 토드. 원래는 이것도 뮤지컬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릴 영화 중에 저지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귀엽고 아름답고 깜찍한 소녀가 나오는데, 그 소녀가 이 스위니 토드 연극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이발사, 주인공 이발사 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면을 웃으면서 해내는 그런 유머러스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로 스위니 토드는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이고 그게 영화가 됐었죠. 여기서 샤차 바론 코헨이 맡았던 역할은 스위니 토드에서 이제 그 조니 뎁, 스위니 토드죠. 스위니 토드가 다시 복수를 위해서 마을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만나는 경쟁자 이발사, 그리고 아마 처음으로 수니 토드에게 살해당하는 그 역할로 기억을 해요. 여기서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조연이었죠. 그리고 거기서도 여기서도 노래를 합니다. 이때도 이미 뭐 노래 실력이야 뛰어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브루노에서도 보면 마지막 엔딩쯤에 샤차 바론 코헨이 노래를 해요. 그때 이제 같이 노래를 하는 장면, 그러니까 엔딩이 올라가고 성룡 영화에서 마지막에 엔지 모음처럼 그렇게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 보노, 뭐 스팅, 스눕독, 엘튼 존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같이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쨌건 생각보다 그냥 단순히 지나칠 만한 그런 배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사차 바론 코헨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배우가 찍었던 영화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게 본 영화가 독재자란 영화였습니다. 이 독재자란 영화 머리를 비우고 보면 상당히 웃깁니다. 재밌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풍자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 가상국가의 독재자가 주인공입니다. 샤차 바론 코헨이 독재자 알라딘 역할을 맡았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냥 다 죽이는 뭐 그런 장면들. 근데 뭐 실제로 그런 배우들은 죽지 않고 국외로 이제 독재자 몰래 추방이 돼서 나중에 뭐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시 재기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뭐 그런 독재자의 얘기가 풍자되어 있습니다. 그런 독재자였던 알라딘이 미국에 와서 이제 아무것도 다 잃은 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수염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미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머들 마지막에 다시 자기의 위치를 찾으면서 또 일어나는 근데 이 샤차 바론 코헨의 영화들의 장점은 그 대부분의 코믹 영화들이 선택하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코미디 영화들이 선택하는 그 마지막 75% 지점을 지난 시점에서 시작되는 감동 코드 그리고 교훈 코드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뻔하지 않아서 항상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 이 사람은 참 독특하고 천재적이구나. 그래서 이미 뭔가 교훈을 주고 풍자를 줄 거면 영화에서 독재는 안 좋은 거야. 아니면 뭐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아니면 뭐 동성애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사람도 인정해줘야지. 왜 우리는 뭐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막판에 이제 감동 코드로 밀어 넣었을 때 관객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별로 생각 없다면 그래 교훈적이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장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막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이제 어머니나 뭐 아버지가 야 공부해야지 그럴 때 마음속으로 아 공부하려고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근데 한편으로 사차 바론 코헨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풍자 속에 그런 것들이 묻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도 어떻게 보면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결론들. 뭐 그 주인공이 갑자기 뭐 교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감동적으로 막 나타낸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관객이 생각할 여지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고 나서는 한편으로는 불편해질 수도 있는 그런 풍자를 구사를 하죠. 그리고 그런 유머적인 그런 개그 장면에서 항상 뻔뻔하게 모든 장면에서 진지해요. 이 사람은 진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제가 좋아하는 주성치스러운 개그가 완성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제로편, 이 전에 전편 다크나이즈 라이즈에 대한 조연들의 주연 영화들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욕을 먹었던 이유가 뭐 욕이라고 좀 그렇지만 좀 아쉬웠던 점들을 제가 저희 LBC 회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고어만 다뤘다. 편하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영화들이 많지 않았나. 너무 불편한 영화들이 많았다. 그래서 좀 더 쉬운 영화. 그러니까 이게 뭐 영화가 어렵고 쉽다가 아니라 보기 편한 영화. 피가 너무 난무하지 않는 영화를 소개해달라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냥 화면만 봤을 땐 역겨운 장면이 난무하는 영화를 먼저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또 약간 반성을 하게 되는데 이 뒤에 바로 다른 배우들이 또 두 명의 배우들의 좋은 영화들을 제가 뽑아놨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럼 두 번째 배우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배우는 마리우스 기억하시죠? 제가 처음에 약간 농담스럽게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는 그냥 되게 병신 같다고 느꼈었던 배역이었는데 다시 보니 사랑에 목맨 젊은 혈기 넘치는 남자더군요. 그런 이 당시인데 레미제라블 소설 뭐 제가 깊이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문학적 소양이 깊은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 좀 욕을 먹었었어요. 레미제라블 빅토르 유고가 이 소설을 쓰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개인적인 감정적인 부분만 다룬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빅토르 유고는 살아 생전에 이미 인정받은 작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책 또 많이 팔린 뭐 팔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랬었고 그 후에 이제 사후에 그래서 이 레미제라블이 좀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마리우스가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당시에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건과 사랑 그 사이에 놓여진 그런 인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어쨌건 뭐 이런 건 나중에 좋은 책 속에 그런 데서 다시 한번 깊이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죠. 이 마리우스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름 아시나요? 바로 에디 레드메인이라는 배우입니다. 그냥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지해 보이고 그 약간의 주근깨 이런 것들이 되게 순수한 느낌을 주는 그런 배우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좋아하는 외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배우의 얘기를 할 텐데 이 배우가 찍은 영화들 중에 독특한 영화들이 몇 편 있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마릴린 몬로와 함께한 일주일 그리고 HICK 힉 이 두 편의 영화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힉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힉이라는 영화 별로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담고자 했지만 그것을 담지 못했던 영화로 보여지고 이 영화에 저는 이 영화를 봤던 이유가 클레어 모리츠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린 여배우가 가장 최근에 찍은 가장 최근은 아니겠지만 꽤 성숙해진 모습으로 찍은 영화에서 봤는데 이 힉이란 영화는 바로 그 클레어 모리츠를 위한 클레어 모리츠에 의한 영화여서 클레어 모리츠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끝까지 보는 것이 그닥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에디 레드메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맞는 연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절름발이고 그리고 정신 상태에서 어느 한 부분이 빠진 듯한 뭐 정신 이상자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사람을 역할을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힉은 어쨌건 클레어 모리츠의 성장 영화 로드무비로 바라봤을 때 이 13세의 소녀의 시각으로 보여진 세상의 모습이 좀 더 과장되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영화가 말 그대로 이제 13세 소녀가 영화 장면을 막 흉내내면서 권총을 선물을 받고 생일 선물로 권총을 선물을 받고 뭐 더티엘이나 뭐 마릴린 몬로의 7년 만에 외출 뭐 스타워즈 뭐 그리고 제임스 딘 이런 것들을 흉내내면서 라스베가스로 떠나 그래서 그 떠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흉내내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빨리 한 인간으로서 뭔가 우뚝 서고 싶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한편으로 허세도 있고 모르지만 뭔가를 아는 척하는 영화 자체도 약간 그런 톤이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톤이 유지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클레어 모리츠의 사랑스러운 연기라던가 에디 레드메인의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이코 연기 그런 것들이 아주 볼만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혹시 힉을 보실 거면 굉장히 반가운 얼굴들이 나와요. 찾아보시면 좋을 테고 줄리엔 루이스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브래드 피트와 캘리포니아라던가 조니 뎁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게 아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데뷔작은 아니었을 텐데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영화였죠.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또 주연을 맡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가장 주목받았던 여배우였었죠. 근데 어느 순간 좀 어느 정도 A, 완전 초특급 A급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좋은 영화에서도 계속 러브콜이 왔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 그 필모그래프가 좀 낮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한동안 보지 못했던 주연급으로는 보지 못했던 줄렌 루이스가 클레어 모리츠 여기서 여주인공 소녀의 어머니로 앞부분에 잠깐 등장을 해요. 그런 부분도 볼만했고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거의 한 5분 정도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뭐 알고 본 건 아니었고 낯이 많이 익은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해서 찾아봤더니 바로 맥컬리 컬킨의 남동생이더라고요. 로리 컬킨이라고 친동생이 나오더라고요. 맥컬리 컬킨은 나 홀로 집에 뭐 제 또래 뭐 제 윗또래 아랫또래 정도 세대는 한때 다 우상으로 여겼을 만큼 대단한 꼬마였죠.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맥컬리 컬킨 거의 뭐 성룡과 쌍벽을 이루는 크리스마스에 선물 같은 영화를 다시 매년 똑같은 영화지만 들고 와주는 그런 꼬마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좀 자기 관리를 못해서 무너졌죠. 근데 동생은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좀 반가웠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자체는 좀 과장돼 있고 전체적으로 감정 같은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했고 사랑의 의미라던가 아니면 그런 한 사람의 뭔가 감정적인 부분이 뭔가 한쪽으로 치닫을 때 뭐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가 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차이를 보여줘요. 장면 장면. 그리고 그 캐릭터가 너무 급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화 자체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에드 레드메인이 찍은 다른 좋은 영화가 있어요. 마릴린 먼로와 함께한 일주일. 이 영화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 아마 이게 골든글로브에서 여우주연상 뮤지컬 코미디 분야에서 그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에디 레드메인이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는 게 제가 전혀 좋아하는 외모는 아닙니다만 물론 남자를 좋아하진 않아요. 아까 제가 자꾸 게이 영화 소개해주고 막 이러니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여자를 좋아합니다. 네, 어쨌건 이 에디 레드메인이 이 영화에서는 또 전혀 다른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굉장히 부유하고 학식 있는 그런 집안의 자제가 영화를 하겠다고 갑자기 이제 영화판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아무도 일을 지켜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자기 일을 찾아서 뭔가를 하려는 뭔가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데 이 배역도 잘 어울려요. 희귀에서 나왔던 사이코 정신병자에 가까운 뭔가 나사가 빠진 듯한 정신적인 나사가 빠진 듯한 연기도 참 맞는 옷을 입었구나 잘 어울리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이 배우가 뭔가 약간 흥분한다 싶으면 소름이 끼쳤는데 이 영화에서 또 잘 어울려요. 뭔가 부잣집 그런 순수한 느낌이 있고 혈기 넘치는 그런 젊은이 이제 사회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맞는 옷으로 느껴져서 이 두 편의 영화를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그래도 이 배우 앞으로 주목할 만한 배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배우는 미셸 윌리엄스 말린 먼로를 연기했던 미셸 윌리엄스입니다. 정말 말린 먼로 그 자체라고 보일 정도로 연기를 잘했어요. 외모만 봤을 때 그렇게 훌륭한 외모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마릴린 먼로라는 그 상징적 이미지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좀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배우가 말을 하고 몸짓을 하고 노래를 할 때 아 진짜 마릴린 먼로 같구나 마릴린 먼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 이런 배역들이 굉장히 실제로 가장 맞는 옷을 입을 만한 배우를 잘 찾지 않았나. 심지어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레리라는 영화 감독 겸 마릴린 먼로와 함께 영화를 찍는 배우가 있어요. 케네스 브래너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실제로도 감독 일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르의 감독을 맡아서 영화를 찍었었죠. 뭐 토르를 뭐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지는 않아서 훌륭한 감독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배역들 실제 에드윈 레드메인도 부유한 집안의 자제 뭐 영화랑 크게 관련이 없는 부유한 자제가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넘어온 곳 영화판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자기와 닮은 듯한 그런 배우들. 그리고 007 시리즈로 유명한 주디 덴치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가장 영화를 보면서 가장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엠마 왓슨이 아 너무 비중이 적어서 거의 카메오 수준에 출연을 합니다.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한두 편만 보고 말았는데 예, 그래도 예, 엠마 왓슨 요즘엔 엠마들이 이쁘더라고요. 엠마 왓슨 엠마 스톤 뭐 해가지고 네, 뭐 진담이었고요. 아무튼 그런 배우들이 나오는 이런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이 향연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이 레리라는 배우 여기서 이제 케네스 브라는 감독 겸 배우 실제로도 감독 겸 배우 이 영화에서도 감독 겸 배우가 자기 얼굴에 분장을 하면서 한쪽 얼굴에 반쪽 얼굴에만 분장이 된 장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자신의 이제 한물 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마릴린 먼로와 함께 했을 때 젊음을 느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이제 너무 퇴물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식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뭔가 가슴이 많이 찡했고 감정이입도 되고 이제 저도 그런 장면에 감정이입이 되는 나이가 됐나 봅니다. 지금 그런 장면들 캐릭터 하나하나 몰입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여서 큰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소개해준 영화에서 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을 만한 영화를 말씀을 드리면 단연코 마릴린 먼로와 함께한 일주일 이 영화겠네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좋은 영화들이 좋은 장면들이 참 많아요. 마릴린 먼로와 이 레드메인이 미셸 윌리엄스는 그냥 마릴린 먼로라고 부르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차에서 돌아오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오는 뭐 프랑크 시나트라, 고엽, 뭐 음악이 나올 때라던가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잘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집에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포스트라이트를 봤던 마릴린 먼로가 그냥 방 안에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메릴 스트립. 가발도 벗고 머리도 희끗희끗 굼등등 빠진 머리숱도 별로 없는 그런 메리 스트랩의 모습을 봤던 뭐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얘기 이 영화의 얘기를 그냥 짧게 줄여서 생각을 하면 나쁜 굉장히 그냥 별거 아닌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엠마 왓슨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을 얻을 수 있었던 엠마 왓슨이란 기회 를 버려가면서까지 그 일주일이 같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엠마 왓슨을 그렇게 짧게 그리고 인상적으로 배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러 어떻게 보면 엠마 왓슨 캐릭터가 가지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다 어떻게 보면 캐리어가 더 적은 다른 배우를 썼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엠마 왓슨이라는 강력한 배우를 내세웠다는 게 그게 이 마릴린 먼로와 함께한 일주일에 대비되는 일종의 기회비용이라는 제가 너무 차갑게 분석을 하나요?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을 잃으면서까지도 가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가 이 사람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리 먼로가 했던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라는 말은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면 좀 덜 외로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의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뭐 이런 뭐 감동, 뭐 교훈 꼭 이런 게 있어야 좋은 영화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감동, 많은 감동과 생각을 하게 돼서 참 좋은 느낌으로 다가온 영화였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장면들이 많은 그런 영화네요. 그럼 오늘 말씀드린 두 배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한 배우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종료를 할 텐데 마지막 한 배우는 헬레나 보넴 카터입니다. 너무 유명한 배우여서 아니 뭐 그 이 배우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있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배우인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 이 방송도 시작이다 보니까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골랐어요. 헬레나 보넴 카터 요즘에 웬만한 영화에서 참 많이 보여요. 뭐 킹스 스피치에서도 굉장히 좋은 연기를 해줬죠. 그리고 해리포터 해리포터에 그러니까 또 나오네요. 엠마 왓슨이 주연을 맡은 해리포터에서도 얼굴을 비치고 있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 팀 버튼하고 부부 관계예요. 레미제라블에서는 샤차 바론 코헨과 부부 관계지만 실제에서는 팀 버튼과 부부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레미제라블에서 그 여관 여주인으로 나왔던 배우예요. 굉장히 얄밉죠. 굉장히 얄미운 연기를 했던 그런 배우였고 팀 버튼과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팀 버튼의 굉장히 많은 영화에 등장을 해요. 굉장히 많은 영화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인상 깊었던 영화가 앞서 언급드렸던 스위니 토드에서 스위니 토드의 편이 되어주는 뭐 끝까지 보면 아닐 수도 있고 뭐 그걸 맞을 수도 있지만 스위니 토드를 사랑하는 그래서 스위니 토드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그런 여주인 역할을 하죠. 거기서도 뭐 그렇게 평면적으로 도와주기만 하는 그런 역할은 아닌데 그리고 또 어디 나왔었죠? 뭐 이상한 앨리스, 나라 앨리스 뭐 다크 섀도우 팀 버튼 영화에는 대부분 나왔죠. 뭐 유령신부에서도 주연 역할을 했었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도 나왔었고 빅피쉬 빅피쉬도 언젠가는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빅피쉬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빅피쉬를 어쩌다 보니까 두 번 보게 됐는데 처음에 볼 때는 그냥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본 영화였거든요. 그냥 판타지스러운 그런 내용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봤는데 뭐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별거 없는 허황된 얘기라고 느껴졌었는지 그닥 재미가 없었는데 이 영화를 이제 우연히 다시 보게 되면서 아, 그 이야기꾼의 풍요로운 삶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담은 그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 엔딩 장면까지 너무 아름다운 영화였다라는 기억이 남습니다. 여기서 이제 헬레나 보넴 카터가 마녀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혹성 탈출 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던 혹성 탈출에서도 나왔었고 그래도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영화는 99년에 나왔던 영화예요. 파이트 클럽 파이트 클럽 보셨나요? 오늘 제가 너무 보셨을 만한 영화들만 소개를 해드리나요? 저는 이 영화를 조금 나중에 보게 됐어요. 2000년대 중반쯤에 다시 이제 처음 보게 됐는데 그 엔딩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봤거든요. 이거 영화가 책으로 되는데 책으로도 제가 안 본 상태여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마지막 엔딩에서 받았던 충격 뭐 반전이 있긴 한데 그 반전에서 주는 충격이 아니라 그 이 엔딩을 말하면 뭐 그게 스포일러가 되려나? 그 무너지는 도시 앞에서 한 연인이 남녀가 무너지는 도시 앞에서 그걸 바라보는 그 장면들, 목에서 이제 피가 흐르면서 그 도시를 바라보는 장면이 너무 낭만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뭐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장면이 다는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하지만 그 낭만적인 그림의 여주인공이 이제 헬레나 보넴 카터였죠. 이 영화 속에서 헬레나 보넴 카터, 모든 영화 속에서 헬레나 보넴 카터는 자기 역할, 자기가 맡은 역할 그 이상을 해요.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레미제라블에서도 진짜 얄밉잖아요. 정말 꼴 보기 싫고, 아 코제트 불쌍해 죽겠고, 막 이 모든 영화에서 헬레나 보넴 카터는 자기가 맡은 역할 그 이상의 것, 그 배역 이상의 것을 보여줍니다. 파이트 클럽 혹시라도 안 보셨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파이트 클럽이 없었다면 소우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소우가 나오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두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라 믿고요. 순간을 소중해라 라는 교훈을 남겨주는 부분이 있죠. 도시의 판타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화이트 클럽, 현대판 도시의 판타지. 판타지라고 해서 항상 뭐 이렇게 원세계 트롤과 싸우고 드래곤이 날아다니는 꼭 이런 거는 판타지가 아니라, 저는 이런 식의 판타지를 좋아합니다. 현실이지만 뭔가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그 사람의 공상, 그리고 그게 현실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좀 더 새로운 감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또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을 좋아하는데, 파이트 클럽에서의 그런 엔딩, 중반이 넘어가고 엔딩까지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 처음부터 결말을 쭉 생각을 해봤을 때 뚝뚝 떨어뜨려 놓고 따라오면 다른 영화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른 얘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하나로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런 영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원하는 그런 낭만적인 영화는 아닐 겁니다. 좀 남성적인, 말 그대로 화이트 클럽을 만들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피 튀기는 남성적인 그런 화이트 클럽,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 그게 너무나 대비가 돼서 그래서 낭만적이었던 거지, 이 영화가 낭만적인 로맨스 영화다라고 생각해서 로맨스 영화를 찾기 위해서 화이트 클럽을 찾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레미제라블의 조연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 좋은 배우들 진짜 많죠. 아만다 사이프리드나 처음에 언급드렸던 앤 헤드웨이, 좋은 배우들이 많은데, 이런 배우들의 얘기는 다시 또 할 기회가 있겠죠.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가장 영국적인 배우라고 얘기를 들었던 헬레나 보넴 카터에 대한 영화 얘기도 아마 팀 버튼에 대한 영화 위주로 소개를 드리면서 아마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배우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됐네요. 에디 레드메인, 그리고 누구였죠? 사차 바론 코헨. 두 배우 영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배우 영화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사차 바론 코헨 영화 스위니 토드는 뭐 조연이고 헬레나 보넴 카터와 같이 나왔던 영화니까 제외를 하고, 보랏, 브루노, 독재자 세 편을 말씀드렸는데 세 편 다 화장실 유머가 아주 가득합니다. 풍자가 가득하고, 그냥 단순히 화장실 유머만이 아니고 보고 나서는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풍자가 담겨있는 영화들입니다. 별점을 매기자면 뭐 제가 감히 감히 혹은 굳이 등의 수식어를 붙여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별점을 굳이 감히 매기자면, 보랏 같은 경우에는 더러운 화장실 코드나 그런 것들을 마음을 열고 저질스럽게 보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3개 반을 드릴 수 있습니다. 브루노 같은 경우에는 게이 코미디, 그런 것들을 비하한 것을 풍자로 받아들이고 보랏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적인 장면들을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다면 3개, 별 3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재자. 이 독재자 영화는 그냥 재밌어요. 재밌는 영화입니다. 웃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될 웃긴 영화라는 점에서 조금 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화보다는 좀 더 추천할 수 있겠죠.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본다면 별 4개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편 모두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미국식 코미디에 익숙하고 그것을 즐겁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에서의 별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독재자는 별 4개에 근데 코미디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이제 다 반으로 까시면 됩니다. 독재자에는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또 나와요. 안나 페리스라고. 제가 그 이 코미디 영화를 볼 때 가장 믿어 의심치 않는 배우 안나 페리스입니다. 안나 페리스가 나오는 코미디 영화는 웬만하면 그냥 중간 이상은 해요. 아니면 엄청나게 웃기거나 중간 이상은 하거나. 이 안나 페리스 굉장히 뻔뻔한 배우거든요. 무서운 영화 시리즈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려져 있을 수 있는 그런 배우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흥행을 하지 못했던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그 애니에서도 주연 여배우 그 목소리를 맡았었던 영화고 이 여배우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그 자막과 입이 잘 보지 않으면 저 자막이 정말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뻔뻔한 얼굴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웃음을 유발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나오면 저는 좀 믿고 봐요. 그래서 실은 독재자도 안나 페리스라는 배우를 믿고 본 영화였죠. 그래서 이 독재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4점, 별점 4개를 줬네요. 그러면 에디 레드메인의 영화 2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힉, 원래 시골뜨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골뜨기인 클레어 모리츠가 라스베가스로 떠나는 그런 로드무비 실제로 라스베가스에 도착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모험을 떠나는 그런 얘기가 과장되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클레어 모리츠 혹은 에디 레드메인 둘 중에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영화는 뭐 선물 같은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배우가 평소에 보여주지 않았던 연기가 꽤 자기 몸에 잘 맞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볼만한 그런 부분에서는 볼만한데 그냥 보편적인 시각에서 영화를 바라보면 별 두 개만 줄게요. 야박한가요? 영화를 보시면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린 먼로와 함께한 일주일 이 영화는 별 네 개를 줍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영화를 보라 보면 그냥 여배우에게 그냥 일주일 뭐 그런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렇게 좀 뭐 농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인이고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한 단어로 정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추억 혹은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의 외로움 행복 그리고 자기가 불행한 부분이 있지만 결코 놓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어느 역할에 공감을 더 하실지 아니면 공감을 못하지만 그런 상황에 나의 지난 일을 떠올려 볼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미덕이 있는 영화죠. 모든 배우가 공감이 갈 만한 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별점 4개 독재자와 똑같은 점수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독재자를 즐겁게 볼 수 있지만 독재자는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영화라는 거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헬레나 보넴 카터 영화에서는 제가 파이트 클럽을 추천을 해드렸네요. 99년도에 나온 영화라 벌써 13년이 넘게 지난 영화라 촌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영화 절대 촌스럽지 않아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혹시라도 놓쳤던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고 한동안은 이 영화가 베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는 제가 감히 별점 4개 반 드립니다. 그 마지막에 낭만적인 장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좀 더 제가 이전에 했던 영화 방송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인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네요. 제가 취향이 너무 매니악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셨고, 공감이 되는 부분, 아니면 소개를 받아서, 그래? 이거, 그래? 영화가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서 뭔가 상처받았던 부분은 치유도 받고,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다음 주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철철교주였고요. 혹시나 영화에 대한 얘기 하고 싶으신 게 있거나 아니면 추천하고 싶은 얘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이제 LBC 상담소로 하는 곳이 있어요. LBC 네이버 카페에 LBC 상담소라는 곳에 가입을 하셔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런 게시글들이 많으면 이 방송에 대한 것도 하나 뺄게요. 그래서 그쪽에 다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곧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쪽으로 오셔서 함께 얘기를 나눠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개를 저한테 뭔가 보내주고 싶은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개그블랙 GAGBLACK 개그블랙 네이버.com으로 내용을 보내주셔도 돼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